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끌려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우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특정한 교회 하나를 정해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다, 그것 때문에 내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남다른 애착을 가지게 되죠. 물론 내 소유라는 의미에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기존의 다른 교회에 대한 마음과는 달리 애착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가 부흥을 하든 문을 닫든 그것은 별 관심을 안 두는데 내 교회만큼은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애착을 마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처럼 오해하는 또 그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뭐 내가 다닌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애착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차별을 둘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단이라는 게 없는 것이고 또 네 교회 내 교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진다. 이것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서 말한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은 곧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은석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 단체,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사랑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교회가 말하는 교회 사랑이 이런 면에서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실정이라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말할 때에 이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곧 사람이고 교회인데 이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있는 일꾼 정도로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사람과 교회를 별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란 단체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은 그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분명히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곧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건물도 없고 강대상 의자 없고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조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다. 이렇게 믿어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국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서로가 이웃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속교회를 사랑한다, 난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아니한다면은 그가 말한 교회의 사랑은 가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명목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몸이 서로 다투고 비판하는 그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다 이렇게 나가는데 실상은 교회를 허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보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회가 뭐냐, 그것을 내 속에 제대로 세워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은속교회라는 이 단체는 마음에 떨쳐내버리시고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바로 옆사람 옆사람이 이웃이다, 그 이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관계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각자 마음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만드신 관계라는 것,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다가 그런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결국 사람을 있게 하셔가지고 하시려고 한 일이 무엇이냐, 이런 그 주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기 위해서 서로 힘쓰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시작된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을 보니까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이 살았다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이게 초대교회에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맨 처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더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본문을 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위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걸 강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뭔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본문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뭐 집에서 떡을 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참에 교제했다, 뭐 이런 것들이야 본문 그대로 우리가 강조할 수 있고 이렇게 합시다 가르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 나오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서로 같이 나눠썼다는 것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런 얘기를 본문 그대로 말하기는 뭔가 좀 캥기거나 아니면 좀 무리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 사실 뭐 이 본문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 뭐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말에서도 이 물건을 통용한다, 재산을 판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 말한 경우가 굉장히 거의 없어요. 만약 이것을 목사가 사실 그대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한다면은 자기부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줘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럼 결국 그것은 내 발 때 내가 찢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솔직히 말을 안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되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좀 바꾸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 교회상을 가졌다, 어떤 표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하라 그것이 아니고 그걸 표때 삼아가지고 뭔가 그런 쪽으로 나가라, 그 정신 가지고 살면 된다, 이렇게 약간 약화시켜가지고 안 팔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웃을 구제한다, 이렇게 이제 말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하면 말이죠, 우리의 멋대로 성경을 가감하는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바꾼든 바꾼 셈이 돼버리거든요. 결국 우리의 실정과 우리 욕심에 적당히 맞춰가지고 성경을 나한테 맞도록 수정해버리는 그런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꾸어 말할 바에 차라리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초대교회 같이 우리 것 팔아서 나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욕심을 회개하고 죽게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솔직하게 솔직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들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거나
뭐 재산과 소유를 막 팔아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걸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이 그 말씀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이. 솔직히 우리가 그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의 욕심이 그걸 허락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재산을 나누기는 커녕 말이죠. 내게 있는 물건조차도 다른 사람과 서로 통용한다는 것. 이것도 우리 욕심이 용납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라는 건 아끼고 사랑하는 법인데 그걸 남에게 팍팍 내어주면서 함께 쓰자. 아, 이렇게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서로 피를 나눈 혈육관이랄지라도 쉬운 일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혈육관도 내 것은 내 것이지 않습니까? 내 것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 모든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다. 뭐 같은 혈육도 아닌데 그냥 교회였을 뿐인데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일이 있었던 것을 그대로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 천사들만 들여갔다 모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모였습니다. 같은 사람이고요. 믿음도 같습니다. 성령도 같습니다. 믿는 그리스도 같단 말입니다. 근데 우린 못하는데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우리의 욕심이 그런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자고 외치고 싶은데 내 속 욕심이 그 말 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모인 대부분이 다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모릅니다. 교회가 진짜 서로 뭐 만나가지고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나누고 도우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다닌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그런 바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해봤으면 이런 바람이 있겠지만은 문제는 내 욕심이다. 내 욕심이 문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회 그런 걸 원하면서도 나는 뒤로 물러가 빠져있고 다른 사람들이 제발 그런 교회로 만들어줬으면 또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뒤로 빠져있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교회에 문제가 보일 때는 야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을 서둘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교회가 문제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문제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문제 있다. 왜? 내가 교회니까. 그런데 내가 문제 있다는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괜찮고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본받아야 될 이상적인 교회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부담이 조금 덜어지겠죠. 그대로 해라. 그걸 강조하고 목적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의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건 역시도 지금으로서는 쉽게 있을 수 없는 대단한 일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군대 가면은 뭐 그런 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논산 훈련소에서도 몇천 명을 갖다 모아놓고 세례 준 것을 갖다가 마치 그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뜯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처럼 목사가 뭐 설교하고 예수님 손들어 해가지고 뭐 세례 주고 하는 그런 걸 제자로 얘기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제자로 만든 것이죠. 주님이 제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세례 주고서 뭐 교인 만드는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서 예수께 붙들린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된 것을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는 이처럼 성령이 오심으로써 회개로부터 시작된 교회다. 그게 초대교회다. 회개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네 것 내 것이 없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라겠습니까? 그냥 나가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죠. 이런 반성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회개가 뭐라겠습니까? 회개. 아, 지난주에 한 걸 대답 못해버린다면 곤란해지는데요. 회개가 뭡니까? 가는 길을 이까지 말해도 말 안 해버린다면 나보고 뭐 할 말인지 모르겠다. 가는 길을 돌이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개. 가는 길을 돌이킨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가던 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나에게 옳은 길입니다. 그걸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회개라 그 말입니다. 그건 반성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회개로 시작됐다 이 말이 뭐냐면은 가는 길을 돌이키고부터 교회가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돌이키면서 교회는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길이 돌이켰을 때에 거기에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보여지더라. 함께 모이길 힘쓰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특징이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특징이다. 그래서 이처럼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처럼 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을 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서로 그냥 함께하고 나누는 이런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는 맨 처음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정식으로 출발된 맨 처음의 교회라는 것이죠. 맨 처음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게 바로 교회 표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부흥된다. 이건 아니란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성령이 오셔가 시작된 교회가 왜 하필이면은 사람들의 관계 그걸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향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세, 다시 말해서 천국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과 천국이 다른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양쪽에서로 가치 격이는 게 다르다 그 말이죠. 세상이 가치 격이는 것하고 천국이 가치 격이는 서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고 삽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것과 다른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걸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회개랑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으로 교회는 뭘 목표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가치관이 세상과 똑같다면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친목당체가 아니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이걸 가지고 교회가 증거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 서로 나누고 함께 모이기 힘썼다는 이런 것들이 개모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우리 이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걸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47절을 다시 보십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고 함께 모이는 그런 모습들은 그들만의 생활, 그들만의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렇게 말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걸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생활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예수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들을 칭송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그 사랑 그것을 보고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이런 반응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 주님 믿게 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초대교회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그들의 모범적인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 그 모습이 주의 백성을 부르신 도구로 이용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전도하는 분명히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붙들어 오는 이것을 전도라 말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해요. 교회가 해야 될 전도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면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최고의 교회 전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명에 주어있다 그 말이죠. 세상을 목표로 세상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의 기준 삼고 그걸로 힘써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주님이 그 모습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믿는 데를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을 대표로 말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 게 있죠. 그게 공상주의 아닙니까? 공상주의는 부자가 가난한 데를 억압하는 것을 타파하죠. 모든 국가가 다 소유를 하고 각 개인은 니꺼내 것이 없는 그런 세상, 그게 공상주의 세상입니다. 모든 게 평등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건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공상주의가 아니고 자원해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는 자원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 팔아서 나누어졌던 초대교회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되는 것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하지만 뭐 아무리 우리 보고 이게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한들 어느 누가 뭐 아 이게 주의 말씀 이렇게 해야지 순순히 따라오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명령에는 따르지를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 그 말이죠. 예수님 명령도 내가 계산해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안 되는 거, 할 만한 거, 그건 하려고 하고 도저히 그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그 성경에서 그런 말 있지만 성이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하시오 아무 그런다 할지라도 난 그거 못한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다 내 목숨 걸고 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우리에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처럼 인간이 악하고 예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들은 주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할 만한 것, 그걸 사랑하는 것이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뭔가 나에게 크게 손해가 되는 것, 이런 말씀을 아예 관심을 안 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철저히 계산해봐, 따져봐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마음 깊이 생각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우수적인 사람들인가 그걸 확인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는 울리는 꽹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아까 말한 본문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팔아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삼게 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참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초대교회 그런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구원받는 데 날마다 더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를 더하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의도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건을 통용한다, 재산을 나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네 것, 내 것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내 소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소유로 여기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유라 이렇게 말해요. 자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꼭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그걸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뭐든 내 것이 된 순간부터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유에 매인 거라 그 말입니다. 소유에 매인 이것이 바로 그 소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재물의 자유가 없을 때 뭐가 사라지냐면 남는 게 사라집니다. 내 것이란 소유관이 있는 그 순간부터 서로 통용한다, 물건을 나눈다, 이건 물건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들이 소유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희년사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희년사상. 여러분들 희년이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희년은 구약에 나오는 사상인데 희년이 뭐냐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희년은 자유다. 이렇게 하십니다. 희년은 자유다. 레위기 25장 보면은 희년의 규례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25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5장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7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뭐 뒤에 계속해서 이제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일곱 안식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곱 안식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안식년은 몇 년째를 말하는 겁니까? 7년째죠. 7년이 일곱 번입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이 49년째가 희년이라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인 50년째가 희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이란 말이 있는데 안식은 간단히 자유입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죠. 그걸 자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했습니다. 그럼 8일째는 뭐 하셨습니까? 8일째? 다시 세상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8일째는 뭡니까? 계속된 안식입니다. 이미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7일째 안식하고 8일째 계속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희년이 언제냐면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가 안식년입니다. 아, 희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8일째와 같은 의미라고 말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계속되어지는 자유다. 계속되어지는 안식이다. 그걸 가지고 희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계속되어진 자유. 그래서 희년에는 어떻게 허락하냐면은 종을 어떻게 합니까? 종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종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구속하고 그 있을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놓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구속할 수 없다. 그래서 희년되면 놓아주라. 이거예요. 놓아주라. 다 자유다. 또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1년간 파종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게 뭡니까? 먹고 살 일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앞에 해에 다 먹을 걸 비로 주니까는 희년됐을 때는 먹을 걸 위해서 파종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역시 내 먹고 살 것 소유에 대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근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희년이라 그 말입니다. 1년 동안 파종하지 말라고 할 때 당장 걱정은 먹고 살 걱정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먹고 살게 파종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이죠.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게 희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부자가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토지를 샀으면 그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 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소유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기업 물음이란 게 있습니다. 룻기살 때 말씀드렸죠. 나오미의 기업을 누가 물읍니까? 보아스가 물러준다 그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도 없고 기업 물을 돈도 없을 때에는 희년되었을 때에 다시 산 사람에게 무조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돈 받지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다시 몽땅 원상태 돌아가 버리는 거. 그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줬는데 삶에서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다. 그것 때문에 기업이 없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희년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란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소유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이처럼 소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다. 그게 희년이다. 이런 얘기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에서 통용이 나오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자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 그게 자유란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사도행전 성취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찾는 것 좀 하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사상과 같습니까? 희년 사상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희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에게 성령 임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이 바로 이거다. 그게 뭐냐?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보여집니까? 바로 누가복음의 자유의 모습. 그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입니다. 자유로 살아가는 것. 소유의 안매이고 누군가에 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계시니까 먹을 거 입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여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자유 희년이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본문의 초대교회다. 이걸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본문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함께한 교회에는 바로 자유를 누린다. 이건 자유를 누린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이 아니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래 교회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 돈이 없다 해가지고 근심이 없고 또 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그걸 보이는 것이 바로 본문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도 단순히 예배를 잘 드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현대 사회에서 날마다 모이라 하면 기급을 할 것입니다. 예배가 싫다기보다도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날마다 모이라 하면 기급을 하고 다른 교회가 난리질 거예요. 결국 모이지를 못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메인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인 게 있다. 이 땅에 메인 게 있어서 모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 힘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메이지를 않았다. 자유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함께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참여 이런 모습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그렇게 됨으로 그걸 통해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이면서 뭘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고 좀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는가. 진짜 우리 역시 성령이 오셨다고 한 그런 성도로 보이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누리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소유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 메인 자로서 이 땅 것 때문에 걱정의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로 모이고 있다. 이걸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어떤 자식의 앞일 때문에 걱정이시면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로만 우리는 그 모든 것도 주님께 다 맡긴 가운데에서 오직 천국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유다. 그게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 그런 교회를 보고 아 저 교회는 뭔가 이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보고 살구나. 그 다른 게 뭔가 그게 마음두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믿게 하신다. 그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나가서 말한다. 예수 믿으라 말한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걸 하지 말한 게 아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가 없으면서도 밖에나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그게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연 자유적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될 것인가 이것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날마다 자유적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분이 모여서 이 은속교회가 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한 모습 또 이 땅 끝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는 안식의 모습 그런 자유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시는 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도로 살고 교회로 보이는 이유라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보일 것이 뭔가 그리고 보여야 될 것 보이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정신 속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게 천국이라는 보일 수 있는 은서교회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말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끝에 매여있는 우리의 모습 다시금 발견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땅 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고 세상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평화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였던 이 자유의 모습 그 자유가 우리의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욕심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모든 가치를 천국에 두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 삶 속에서 자유의 모습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모여 할 일은 바로 그 자유를 증가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 누리는 그 안식과 자유가 우리 은속기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